계시록 33번 메시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일곱 눈을 가진 돌, 새겨진 돌. 스가랴 3장 9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고 말합니다. 그 돌을 새긴다고 말한 것은 이 돌이 그리스도임을 가리킵니다. 돌을 새기는 문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것은 건축하는 돌이신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에 의해 새겨지고 처리받았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새겨짐으로써 하루 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제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과 동일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스가랴 3장 9절의 후반부에 의해 우리는 일곱 눈을 가진 돌이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일곱 눈과 일곱 등. 스가랴 4장 2절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일곱 등에는 일곱 관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3장 9절에서 건축하는 그 돌은 일곱 눈을 가졌으며 이 구절에서는 등대가 일곱 등을 가졌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영을 사용한다면 등대가 돌과 같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것입니다. 돌과 등대는 둘 다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돌은 건축을 위한 것이고 등대는 빛을 위한 것이요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돌에는 일곱 눈이 있고 등대에는 일곱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대의 일곱 등은 돌의 일곱 눈임에 틀림없습니다. 계속 나아가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살인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구절은 작은 일들의 날이란 말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축의 회복은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것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생활의 회복은 사람들의 눈에는 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2절에 있는 일곱 등을 언급하는 이 일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일곱이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일곱 눈을 가진 건축돌이 단순히 여호와 주 하나님 자신이심을 입증해 줍니다. 하나님의 일곱 명.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계시록에 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시록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상징들과 기타 중점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구약에서 발견되는 사항들이 더 발전된 것들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일곱 눈과 일곱 등에 대한 새롭고도 더 발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은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불타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일곱 등이 등대 위에 있지 않고 보좌 앞에서 불타오르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보좌 앞에서 불타고 있는 일곱 등은 하나님의 일곱 명입니다. 스가랴 3장과 4장에는 일곱 눈과 일곱 등이 있지만 일곱 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일곱 등이 일곱 영으로 발전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곱 등이 일곱 영으로 새롭게 더 전진하여 발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5절에서는 일곱 등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은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갓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명이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일곱 명인 일곱 눈을 갖고 있습니다. 4장 5절에서 일곱 등은 하나님의 일곱 명이며 5장 6절에서 어린 양의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가랴서보다 더 전진된 발전을 보는데 이는 일곱 눈이 돌의 일곱 눈일 뿐 아니라 어린 양의 일곱 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의 일곱 눈은 온 땅으로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명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4장 10절에 대한 언급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여호와의 일곱 눈이 온 땅을 두루 다닌다는 말을 듣습니다. 스가랴 3장과 4장에서는 돌의 일곱 눈과 등대의 일곱 등과 여호와의 일곱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는 돌이시고 돌은 또한 등대입니다. 돌은 등대인 동시에 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셋, 즉 주, 등대, 돌은 하나입니다. 스가랴서에서 우리는 일곱 눈이 일곱 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에서 더 발전된 것을 대할 때 일곱 등은 더 이상 등대 위에만 있지 않고 보좌 앞에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일곱 등은 하나님의 일곱 명입니다. 결국 이 일곱 명은 하나님의 행정의 가장 중심에 계신 어린 양의 일곱 눈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이 그림에 대한 깊은 인상이 새겨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모든 것. 스가랴서와 계시록에 따르면 이 모두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돌과 등대는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을 당시에 스가랴서에서 언급됩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먼저 일곱 지방 교회들을 상징하는 일곱 등대를 봅니다. 그 후에는 그 앞에 일곱 등이 불타오르고 있는 보좌를 봅니다. 최종적으로 이 보좌가 새 예루살렘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보좌 앞에서 불타오르는 일곱 명에 의해서 출현한다는 것을 기시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일곱 눈, 일곱 등, 돌, 등대, 주, 하나님, 어린 양 등 모두가 건축을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축은 현재에는 성전, 즉 교회이며 영원 안에서는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입니다. 가령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계시록만 갖고 있다 합시다. 이 책들을 거듭해서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 봅시다.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하고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심해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29절은 보라 세상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이분을 묘사하는 데 많은 단어들, 즉 말씀, 하나님, 육신 어린 양 등이 사용됩니다. 4절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에게는 또한 은혜와 실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분에게 이끌려갔을 때 그분은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돌을 뜻하는 게바로 바꾸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그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야곱의 꿈, 그 중심은 베데림을 상시켜줍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영원 전부터 영원 미래까지를 펼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원 전에는 말씀이 계셨고 영원 미래에는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인 처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장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은 첫 장에서 다뤄진 모든 요점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또 다른 20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요한이 늙고 밧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그의 교술 중 마지막일 뿐 아니라 온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쓰라고 명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4절과 5절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일곱 영이 스가랴서에서 언급된 일곱 등과 일곱 눈임을 봅니다. 일곱 등은 스가랴서에 따르면 돌과 주님의 일곱 눈으로서 지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며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은 구속하는 어린 양의 일곱 눈입니다. 계시록 5장 5절과 6절은 이 구속하는 어린 양이 이기는 사자임을 계시합니다. 이기는 사자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적을 완전히 패배시켰습니다. 모든 적들, 즉 뱀과 전갈들은 사자에 의해 삼켜진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적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구속하는 어린 양이 되실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을 새기시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들과 죄악들을 제해버리셨습니다. 그분이 구속하는 어린 양으로서 이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결국 건축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대인 건축가들이 그분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어린 양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에 모퉁이 돌도 거절한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시던 날 그분은 어린 양이셨지만 부활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머리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 후 그분은 이제 사자 어린 양 돌이십니다. 모든 적들은 패배당했고 모든 죄들은 제해졌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이 되셨습니다. 이 돌 위에는 일곱 눈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빛을 발하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다만 사자나 어린 양의 문제가 아니라 돌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만 사자와 어린 양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돌과 함께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어린 양과만 함께 있고 극히 소수만이 사자와 함께 있습니다. 많은 찬송들이 존귀하신 어린 양이여 라고 말하지만 나는 존귀하신 사자여 라고 말하는 찬송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존귀하신 돌이여, 존귀하신 일곱 눈이여 라고 말하는 찬송도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는 얼마나 커다란 결핍이 있는지, 많은 이들이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지만 그리스도가 건축돌이시라는 것에는 무지할 뿐입니다. 일곱 등과 일곱 눈과 일곱 영을 체험함. 우리는 반드시 그 돌의 일곱 눈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일곱 눈은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이 일곱 눈은 일곱 등으로서 보좌 앞에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불타오르는 것은 비추고 살피고 드러내고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이 심판을 위한 것인 반면에 일곱 눈은 옮겨붙고 주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눈이 당신을 향해 보고 있는 한 내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 눈들은 내게 속한 그 무엇을 당신 안으로 옮겨 붙습니다. 내 눈들은 불타오르기 위한 등이 아니라 옮겨 부음을 위한 것입니다. 직업이 십자공인 어떤 형제는 그의 업무에서 사진 십자기라는 기계를 사용합니다. 이 기계는 민감한 인화지 위에 있는 활자 원판으로부터 활자를 복사합니다. 네 개의 눈을 닮은 네 개의 불타는 등은 그 원판을 통해 강한 광선을 내보내어 인화지 위에 있는 두 거울로 반사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원판 위에 있는 원형 활자의 정확한 형상이 인화지에 인화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원판 위의 형상이 종이 위에 옮겨 부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곱 눈을 통해 그리스도에 속한 그 무엇이 우리 안으로 옮겨 부어집니다. 우리는 불태우고 살피고 드러내고 심판하기 위한 일곱 등과 옮겨 부음을 위한 일곱 눈뿐 아니라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일곱 영도 갖고 있습니다. 그 영은 생명의 영이므로 일곱 영은 주로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일곱 등만 있고 일곱 눈이나 일곱 영이 없다면 우리는 다만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일곱 등은 다만 일곱 등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옮겨 붙고 주입하기 위한 일곱 눈과 생명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일곱 영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비추심과 살피심과 드러내심과 심판하심은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일곱 등일 뿐 아니라 일곱 영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체험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모두는 무언가 우리 속에서와 우리 위에서와 우리 둘레에서 빛을 발하고 있음을 감지했었습니다. 그 빛남은 우리를 살피고 드러내고 심판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 존재 깊은 속에 은닉되었던 것들을 살피고 심판하는 이 빛남을 체험했습니다. 이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심판하심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나눠진 바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입이란 단어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주 예수님은 줄곧 우리에게 너무도 사랑스럽게 되었습니다. 이 주입을 인해 우리는 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체험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베델 한 곳뿐입니다. 만일 당신의 의도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결코 이런 체험을 갖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주님은 당신처럼 편협하지 않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이 나보다 더 좁으십니다. 즉 그분은 한층 더 엄격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베델에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들을 당신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단지 베델로 올라가려는 의향만 있어도 우리는 야곱처럼 이런 것들을 체험할 것입니다. 오직 지방교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에 관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간단히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삼일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는 삼일성의 문제에 다시 왔습니다. 삼일성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분리된 별개의 새 인격들입니다. 좋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나는 이에 동의합니다. 심지어 나는 이 용어들을 스스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은 찬송 중 하나는 어떠한 비밀인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인격에 있어서는 셋이나 본체에 있어서는 모두 하나일세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에 친숙합니다.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아들은 두 번째 인격이시고 영은 세 번째 인격이십니다. 계시록에서는 성령이 일곱 영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일곱 영이 두 번째 인격의 일곱 눈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곱 영이 별개의 인격체가 될 수 있습니까?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해서는 삼일성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용어들을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복잡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일곱 영이 두 번째 인격의 일곱 눈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내린 증이나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비유적 표현이요 계시록에서 읽은 구절들입니다. 니케아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은 아마도 일곱 영에 관해 분명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분명치 못했는데 어찌 우리가 그들의 신조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것을 따른다면 우리 눈이 멀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그들이 그 신조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순수한 말씀을 믿습니다. 만일 초대교회 교부들이 성령의 두 번째 인격의 눈들인 일곱 영님을 보았다면 그들은 신조를 공식화하기를 꺼려했을 것이며 자기들이 신조를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한 문장이라도 결여된 것은 어떤 신조라도 불완전합니다. 50여 년 동안 우리는 어떠한 신조도 원치 않는다고 선포해왔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조는 두 성약을 지닌 거룩한 성경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50여 년 전에 이것을 선포했을 당시에는 일곱 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 것은 20년도 채 안 됩니다. 지난 12년 동안 이 문제가 점차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 번째 인격이신 성령이 계시록에서는 일곱 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곱 명은 두 번째 인격에 눈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분리된 두 인격체입니까? 나는 교리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삼일성이 교리적인 문제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안으로 자신을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이신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이 육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이 사자가 되었음을 봅니다. 그 어린 양은 또한 일곱 눈을 가진 돌이며 이 눈들은 일곱 개의 비추고 살피고 드러내고 심판하는 등들입니다. 일곱 등은 또한 심판받은 사람들 안으로 생명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더 나아가 일곱 영은 구속자의 일곱 눈으로서 그분 자신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성취하신 것을 우리 존재 안으로 옮겨 붙고 주입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르침들에 만족하여 머물지 말고 어떤 교리적인 이해에 애착을 느끼면서 남아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삼일 하나님이 너무도 기묘한 분이심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말씀이시요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려고 육신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분은 자기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과 그 영이 자신이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기묘한 분은 사자여 어린 양이며 일곱 눈을 가진 돌이십니다. 그분은 일곱 눈으로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며 그분 자신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이루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것을 우리 존재 안으로 옮겨보아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로 만드십니다. 이 일곱 눈은 그분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온 땅으로 보내심을 입은 일곱 영입니다. 우리는 교리상으로만 삼일성을 갖지 말아야 하며 우리 하나님의 기묘하고 비밀스럽고 뛰어난 풍성들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모든 풍성은 비단 우리의 구속과 거듭난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변화와 건축됨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빛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피상적이지 말아야 하며 결코 오늘날의 기독교에 의해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우리는 반대자들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순수한 말씀과 가장 최근의 빛과 함께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빛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학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려 하거나 신학을 추구하면서 성경을 대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방법으로는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열 가지 중요 항목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과 계시록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중요 항목들을 더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영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태초는 확실히 영원 과거를 언급하는 것으로서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이 밝히듯이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신학적인 사고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되셨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신약을 읽어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되었다고 말하는 말씀을 한마디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이 사실이 참일지라도 신약은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육신에 대한 전통적인 신학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나를 오해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되신 것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적어도 당신이 믿는 만큼은 믿고 있습니다. 나는 성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육신이 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보다 앞서 달린 자인 침례 요한은 육신이 되신 이 말씀에 대해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장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과 육신과 어린 양을 갖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사자라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아닌 천사 장로들 중 하나는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소개했고 그분을 유다지파의 사자로 천거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은 이 어린 양에게 일곱 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자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49장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일곱 눈에 관한 말은 돌 위에 일곱 눈을 말하고 있는 스가랴서에서 연원됩니다. 따라서 어린 양은 돌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해서 세상죄를 제하신 구속자께서 건축돌, 곧 건축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런 관념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대인 건축자들에게 그들이 구속주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모퉁이 돌도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을 때 그분은 자신이 스가랴서 3장 9절에서 말한 일곱 눈을 갖고 있으며 세계짐으로서 백성들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게 될 돌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건축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루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제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새겨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어린 양과 돌, 곧 구속과 건축은 둘 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며 동시에 그분이 행정을 수행하시는 보좌 앞에서 불타오르는 일곱 등인 일곱 눈에 의해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말씀 하나님, 육신 어린 양, 사자 돌, 일곱 눈 일곱 영, 일곱 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건축, 곧 하나님의 영원한 초소인 새 예루살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말들은 어느 것도 나의 해석이 아니며 인용한 것일 따름입니다. 나는 다만 성경에서 발견되는 중요 항목 10가지를 뽑아냈을 뿐입니다. 그 10가지는 말씀 하나님, 육신 어린 양, 사자 돌, 일곱 눈 일곱 영, 일곱 등 새 예루살렘입니다. 마치 조각 그림을 띄워 맞추는 장난감의 조각들처럼 성경의 여러 책 속에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이 모든 용어들을 한데 모을 때 우리는 참으로 그 무엇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열 가지 항목들에 대해 기도한다면 새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최종 완성적인 확장이라는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돌의 시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곧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으로 표현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자신을 확장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육신은 의로우신 하나님, 곧 죄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죄를 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장을 위한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은 새겨지셨고 이 새겨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하루에 제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또한 사자이신데 이는 그분이 모든 적들을 패배시켰음을 가리킵니다. 사자로서 그분은 원수의 철저한 패망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 그분은 구속하는 어린 양이신 동시에 이기는 사자이십니다. 이 어린 양 사자가 지금은 돌이십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이 오늘날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돌이십니다. 죄악을 제하고 모든 원수들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그분은 현재 건축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단지 어린 양과 사자의 시대만이 아니라 주로 돌의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마지막 방문하셨을 때 유대인 건축자들에게 그들이 비단 구속주인 어린 양과 이기는 자인 사자뿐 아니라 돌, 곧 머리 모퉁이 돌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후에 시대는 하나님의 건축인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시대는 반석의 시대, 곧 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건축의 시대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기독교는 거의 이 시대를 다만 구속의 시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속생명파 그리스도인들 중 몇몇은 좀 더 전진하여 이기는 사자에 관해 말들을 합니다. 역대로 누구도 이 시대는 구속이나 승리의 시대일 뿐 아니라 주로 건축의 시대라는 것을 인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돌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시대가 건축의 시대임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그분이 사자 어린 양 돌이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구속은 모두 그분께서 돌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적을 패배시키지 않고 죄악을 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건축 역사를 이루실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 사자 어린 양 돌이십니다. 이 돌은 일곱 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며 하나님의 일곱 영은 일곱 개의 불타오르며 불꽃을 내는 등들입니다. 눈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틀림없이 그것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곱 눈은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보고 응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건축돌의 일곱 눈은 옹겨부음과 주입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기쁘신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무슨 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쳐다보심으로써 그분은 그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옮겨 부으십니다. 그러므로 눈은 옮겨 부음과 주입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일곱 영은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영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등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있어서 비추고 살피고 드러내고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눈에 의한 옮겨 부음과 하나님의 영에 의한 생명의 분배와 일곱 등에 의한 비춤과 살핌과 드러냄과 심판함은 모두 계시록에서 발견됩니다. 이 모든 것은 새 예루살렘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결코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은 후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며 우리 온 생활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탐색해내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구원받았었고 주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주님을 추구하며 성경을 공부하고 날마다 기도했던 깨끗한 청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후 나는 어떤 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속에 있는 그 무엇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용어들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피심을 체험했고 주님께 철저한 자백을 했습니다. 교회 집회에 오기 전에 나는 한 항목 한 항목을 철저하게 자백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살피심과 파냄이었는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와 유사한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비추심과 살피심과 드러내심과 심판하심을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집회에 갈 때 겪은 심판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내 본성과 내 옛사람과 내 기질을 미워했습니다. 오,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미워했고 심판했던가. 특히 나는 주님의 상을 대할 때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주님을 기념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너는 너무도 육신적이고 너무도 천연적이며 너무도 많이 내 자신 안에 있다. 주님의 상에 앉아있는 동안 나는 이런 내적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불타오르는 등의 역사였습니다. 전에는 결코 이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곱 등이 이렇게 불타오른 결과 주 예수님은 내게 너무나 귀하고 친근하고 사랑스러우셨습니다. 전에는 결코 주님의 귀함과 사랑스러움에 대한 깊은 느낌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 자신이 나의 존재 안으로 옮겨 부어지고 주입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은 내게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유용한 분이었는지. 그분은 내게 사랑스런 보아이셨습니다. 나는 그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정 나는 그분으로 주입되었었습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 동안 나는 삼층천에 있었고 모든 죄와 약함은 내 발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것도 이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주입에 이어서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곱 등은 일곱 눈이 되었고 일곱 눈은 일곱 영이 되었습니다. 비추심과 살피심과 드러내심과 심판하심은 주 예수님이 내 속으로 옮겨 부어지는 결과를 낳았고 이 옮겨 부음은 결국 생명의 나눠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생명, 곧 다름 아닌 그리스도 자신이신 생명을 더욱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더욱 내 존재 안으로 더해졌었습니다. 그분은 내 온 존재 깊숙이 분배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그에 대한 용어는 없었지만 체험은 가졌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약간의 변화를 얻었고 교회와 나와 함께 모이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건축이었습니다. 일곱 등이 생수의 흐름이 됨. 궁극적으로 이 건축은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확장이 될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요한복음과 계시록, 심지어 온 성경을 이해하고 싶다면 당신은 반드시 일곱 등과 일곱 눈과 하나님의 일곱 영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이 출현하게 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행정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의 흐름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은 생명을 나눠주는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될 것이고 돌이신 그분 자신은 영원토록 그 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비춰내는 등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들은 성경에 있는 계시의 중요한 요점들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